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장 우리 7절 8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법 많이 흔하게 보는 그런 현실이고 또 교회들도 이렇게 쉽게 보잖아요. 많이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보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든 세워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는 저렇게 세워지는구나라고 우리는 흔히 이게 우리들이 현재 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좀 변질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다시피 이미 만들어진 이 문화 속에서 또 주변 분위기 속에서 교회 가는 것이 이제 흔하고 또 자신의 원함과 어떤 게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믿는 것으로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교회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흔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심을 해서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회심하는 것 속에서 그들로 시작되는 어떤 생명력 있는 교회의 시작보다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교회가 뭐 시작된다거나 뭐 교회 건물부터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이게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다거나 또 이미 그 어느 정도 구성된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게 복음이 처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서 이게 생명력 있는 역사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렇게 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교회 모습을 오늘날은 우리가 좀 잘 보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가 참 드물었기 때문에 멀리 가야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들이 다 불교도들이었거든요. 저도 절간에서 놀았던 사람이고 불교도 됐단 말이죠. 불교도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두고 예수님 진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어린아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짜 세워지는 거. 제가 어렸을 때는 텐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천막 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건데 그게 나중에 건물이 되고 벽돌을 쌓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오늘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저렇구나. 우리가 보는 것을 자꾸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은퇴하기 전이든 뭐 은퇴 이후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역사를 예, 뭐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조금 했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많이 왔단 말이에요. 처음 온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허락하시면 정말 저는 그런 역사에 한번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가 정말 회심하도록 정말 돕고 정말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떤 사역자를 이렇게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을 꼭 말년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제 소원입니다. 현재적으로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봐야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들로 교회가 세워지느냐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이 그런 교회 모습을 기존 교회랄지라도 그런 교회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처음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것을 경험하도록 또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 예배당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예수 믿으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라는 곳에 흔하니까 교회당에 가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는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살피고 있는 이런 내용은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문화입니다. 진짜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진짜 모릅니다. 제법 몇십 년인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그게 없습니다. 진짜 그런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대사령에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리고 알고 나도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돌봄과 이 이끌은 이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런 자들로 구성된 교회의 경험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뭐 불교를 가나 제가 다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태 신앙인 한 자매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부모들이 하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독교만 얘기만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기독교 아닌 다른 데 가보고 싶대요. 가보고 싶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교도 천주교도 다 이렇게 가봤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만 옳은 줄 알았더니 다 비슷하다고 해요. 옳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가 옳은지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여기 지금 대성경 2장에서 말한 것 같은 이런 내용이 없으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종교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인 행세하면서 기독교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내용을 지금 한번 자기와도 관련해서 있다. 이게 이런 것 여기서 말하는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 속에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바른 구원의 여정을 가고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음을 넘어선 영생, 참 생명으로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지 말고요. 함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은 이런 거 있죠. 이 대성경에서 2장 전반부 내용을 가지고 살폈던 것은 그런 이런 역사,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진짜 회심을 하고 그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게 생기게 되는 데는 세 중요한 이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이게 일단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전해지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냥 성경 펴놓고 무슨 복받네, 뭔데, 이렇게 재밌네, 행복이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조차도 축소하거나 변질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비맞춘 복음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그 역사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했던 건 뭡니까? 이 복음을 누군가 나에게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고 듣고 그러더면 그러니까 전하고 듣는 이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을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신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말했던 것은 뭡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이 있고 복음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 그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듣고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내용을 얘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해서 전해지는 복음, 그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 2장에서는 제법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고 좋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변호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 제법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게 말하는 것을 제법 우리도 같이 그에 따라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을 담대히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여 행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한 복음 전하는 자의 내적인 동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사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과 상태를 이들이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을 두 측면에서 얘기했죠. 흔히 뭔가 이렇게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 뭐 종교인이든 뭔가 이 궤변가들이든 방랑 하면서 철학을 가르쳤던 당대 그런 사람들이든 뭔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뭐 속임수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 또 아첨하는 말로서 하는 것, 탐심에 탈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진실함 그런 것을 갖지 않는 진실함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진실함이 있어서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담대함과 진실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자신의 인간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과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했던 7절, 8절 읽었잖아요. 7절과 8절과 그 이하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에 대해 변호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실함이 유모의 사랑과 같이 이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속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나중에 예수 믿으면 나중에 가질 모습이에요.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는 두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본문에서 말한 이 내용을 저 같은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들 앞서 섬기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이 모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같이 생각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게 바울과 그 일행이 진실함과 순수함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섬긴 것을 이제 가족 이미지로 가족 심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유순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린아이로 얘기하고 유모로 얘기하고 오늘은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11절에서 아버지가 얘기해요. 이런 가족 이미지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미지 곧 이 은유를 써서 복음에 의한 역사 속에 사용된 자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음의 이런 능력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이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자의 모습으로 결국 어떤 마음으로 행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유순한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를 유아 또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데 다 동의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이 원래 원문이 쓴 이게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이렇게 초기 사본들의 초기에 썼던 보존됐던 사본들에서는 이 어린 아이로 번역된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그 뒤에 이제 후대의 사본들에서 주로 유순한 이렇게 단어로 바뀐 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발견해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뭐 어린아이나 여기 유순한 자로 막 유순한으로 말한 이 단어는 뭐 영어로 말하면 앞에 N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 단어를 읽으면 같은 말로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피오이, 네피오이. 똑같죠? 똑같잖아요. N자가 네피오이를 정확하게 N자를 강조하지 않는 한 똑같이 들려요. 네, 그런 유사한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 번역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대로 해도 의미는 살려납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강조하고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어린아이로 하나 뭐 유순한 해나 어느 정도 다 의미는 살아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거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자신을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은 자신을 온유한 자로 말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태도를 취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의미상에는 뭐 별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순한 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조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유순한 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 볼 수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주장대로 어린아이대로 이렇게 어린아이로 말한다면 자신들이 이제 앞에 우리가 살폈던 3절부터 6절에서 말한 궤변가들 있잖아요. 그 방랑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들처럼 이게 불순한 동기를 갖지 않은 것을 어린아이로 말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를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쓰기도 하지만 중립적인 의미도 쓰고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쓰거든요. 여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말할 때 어린아이는 그런 거잖아요. 예. 어른들처럼 얍삭바르고 머리 굴리지 않은 거잖아요. 예. 동기에서 교활한 모습이 없고 3절부터 6절에서 말한 것 같은 그 부정적인 것을 갖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궤변가들은 자기들이 이속 챙기니라고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졌던 어떤 교활한 꾀라든가 생각, 또 속임수, 아첨하는 것, 그야말로 간계한 저의를 갖고 행하는 모습, 또 자신들의 영광을 얻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를 생각해서 표현한 그 말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순수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자신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역했을 때 너희들이 들은 대로 이게 속임수 같은 거 내가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막 그 과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너희들이 다가왔다. 순수하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말해온 자신들의 사역의 진실함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어린아이로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의한 진정한 역사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에 의한 진정한 역사는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사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군가 리더로서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들은 다 생각할 얘기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잔머리 굴려가면서 머리 계산하면서 막 자기 이익 생각하면서 누구를 섬긴다고 여기서 어떤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적당히 뭐 이렇게 하는 것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정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진실함과 순수함을 갖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변한 가운데 자신과 일행의 사역 속에서 가진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좀 적극적인 그 어떤 내용을 이어서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모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다른 어떤 구절도 바울과 그의 개종자들과의 관계를 묘사함에 있어서 이처럼 깊은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말할 정도로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표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한 사역 속에 있는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를 섬기는 것의 배경에 있는 이런 주님의 도구, 복음 전하는 자, 주의 도구 된 사람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여기서 이제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전한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믿는 자들을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한 것과 함께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 대하여 행하는 것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회심하여서 변화되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 속에서 있던 것이다 라고 결국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시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 특히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은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것이 여기 대선전서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결핍이 있겠으나 일단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구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고 가져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나 가족이나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자로서 잘 자라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먼저 듣고 알게 된 복음,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또 듣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에게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복음만 전하고 말지 않았, 거의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기르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기 유모는 특히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를 당대에 그걸 표현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 대상은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그런 유모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곧바로 뒤에 자기 자녀라고 하잖아요. 자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자기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서 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기 아이를 돌보는 것을 여기 돌보듯이 복음을 들고, 이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것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바울은 그에 덧붙여서 자신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졌는지를 말해줘요. 바로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시제로 얘기합니다. 사모한다. 이걸 현재 시제로 말해가지고 자신들이 어머니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그들에 대한 이 사랑을 처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겠지만은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막 사모한다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잠시 마음을 이해한데서 잠시 없으면 내가 마음이 못 견뎌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따뜻한 마음과 애착을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대사님과 사람들의 주기를 기뻐할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를 고려하면은 처음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예수를, 여러분들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복음을 듣고 나니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과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우리가 몇십 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거 알고 나니까 다음에 내가 마음이 불붙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 말해주잖아요. 자식에게 말해주고 싶든 부모에게 말해주든 가족에게 말해주든 누가 말해주고 싶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말해주고 싶어요. 거기에서 이 바울의 일행들도 대사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서요. 그것을 그런데 거기서만 그것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했어요.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고자 했습니다. 목숨까지는 뭐 순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이 단어는 강력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결국 그들 자신의 생명을 구성하는 것들을 기꺼이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성하는 게 뭡니까? 나의 건강, 여력, 시간, 내게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에게. 기꺼이 자신을 그들에게 주는 사랑을 이걸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샬이라는 사람은 여기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고자 했다는 이 말을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기 원하는 그런 사랑이다. 자신의 삶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삶을 나눠주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복음에 의한 역사 속에 사용되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적극적인 내적 동기를 보게 돼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앞에서부터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했죠. 자신들이 보인 것들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또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믿는 지체들을 대하며 섬기는 데서도 유모처럼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당신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단 공동체 안에서 누가 사랑,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은요, 데살로니가서 앞에 1장 4절에서 말하듯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예요. 물론 우리는 그들이 그런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요, 사랑하시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인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난 똑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질문해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모처럼, 우리들도 유모처럼 여기 아이의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세우는 자인가?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 의한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도구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 의한 역사 속에 이 같은 주의 도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 내적인 동기입니다만은 바로 우리의 사랑, 유모 같은 사랑, 이 내적인 동기가 잘 안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복음에 의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으니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많이 모여도 이들 안에 생명력 있는 모습이 없을 수 있어요. 분위기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의한 생명력 역사에 사용되는 도구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대선교사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사역을 우리의 능력과 수고, 외적으로 만든 어떤 성과나 효과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만 있으면 다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음에 의한 생명의 역사 속에는 진실함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끄는 자가 있고 그런 자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세기 이후로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참된 생명의 역사는 그런 자들을 도구로 하여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이든지 주변 친구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이끄는 과정을 잘 보시면 한번 예수 믿으라, 뭐 복음 전했다고 말해보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잘 안 와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요. 마치 유모가 아이를 돌볼 때 한 번 젖 먹이고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얘는 자라나야 되네. 계속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나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계속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듯이 그 영혼에 대해서 계속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정말 거의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도 하, 이 가족 한두 번 말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 스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은 별로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모 같은 사랑으로 계속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이 자기 가족이든 누구든 계속 그를 대하면서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었다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자, 이런 사실을 들게 될 때 1세기부터 지금까지 교역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역사는 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나도 그 유모 같은 사랑으로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고 그를 이렇게 이끄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이라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핀 그 역사 속에서 사용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었던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자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복음에 의한 사역 속에서 갖는 진실한 사랑을 가로막을 모든 유혹을 먼저 이기면서 해야 되겠죠.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함과 사랑을 가질 때는 유혹을 이기는 것 속에서 가진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 무슨 뭔가 사랑을 실천한다든가 진실함을 드러내는 데는 그것을 가로막는 유혹이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주로 그 유혹을 많이 드러내는 자신 안에서 그것을 갖게 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의 진실함과 사랑을 변화하는 것 속에서 이게 앞에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자신의 그 진실함과 사랑에 대조되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조된 것으로 말한 게 뭡니까? 이 진실함, 순수함, 사랑을 다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 속에 진실함과 이런 순수함, 이 사랑은 결국 바울과 그들의 경험처럼 이런 유혹을 이기는 것 속에서 갖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이것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진실함과 사랑은 본성적으로 가져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겨나질 않아요. 오히려 본성을 거슬러서 갖게 됩니다. 형식적인 것 말고 진실한 것은 그래요. 우리는 여기 바울과 일행을 이렇게 영웅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 이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많은 싸움 중에 갈등하고 유혹을 받는 가운데 아니 얼마든지 궤변가들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또 뭔가 주의를 하는 데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거나 적당히 하고 깊이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여러분들도 본성에 의해서든지 주변에서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그 성경 공부나 겜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에서도 유혹을 받아요. 그때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이게 마음이 또 우울하다고 좀 몸이 피곤하다고 그밖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유혹을 받아서 소홀하게 하고 참여를 안 하고 기피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몸이 조금 힘든 것을 마치 몸에 큰 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 나는 이게 안 돼, 몸이 안 좋아, 못 돼 계속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유혹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정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서는 넘어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아, 뭐 죽을 정도면 너무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기가 일반적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도 있는 경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유혹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진실함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거룩한 길보다는 그것을 피한 쉽고 편한 길 또는 게으른 길, 적당히 타협하는 길,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길, 가는 길 그런 길을 더 원합니다. 우리 본성은.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역사 속에 사용되는 도구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런 유혹을 넘어 진실함을 가져요. 그것이 쉽고 편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가지고 행하는 것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그 유혹을 이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 전하는 모든 전체 속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응? 지금 이렇게 하고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을 우리도 나도 그러고 싶다. 유모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할 때 그게 단순 모방으로 안 돼요. 일시적으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본성적인 부딪힘이 있어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실함을 갖고 행하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앞서 살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한 역사에 더욱 사용되기 위해서 기억할 것, 우리의 진실함과 그 유모 같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동기에서까지 진실함과 사랑을 갖고 행하며 사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미 좋았던 소위 성공했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신앙과 삶과 이 사역의 내적인 동기에서 소극적으로 말한 것, 적극적으로 말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3절부터 6절에 살폈던 것처럼 이렇게 속임수나 막 그 아첨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거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적극적인 소극적인 동기를 내적인 동기에서부터 갖고 누가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스스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유모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혼들을 대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실증 날 수 있어요. 한 번은 하죠.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해도 반응이 없으면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지속해 갖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설사 한때 그러했어도 지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한때 그러했다 해도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보았다 해도 내면에서 진실치 않은 마음, 특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항상 하나님을 힘입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힘입어 진실함과 사랑으로 사역하고 이 모든 것을 섬기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뭐 못하네 이렇게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결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산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 본성을 거스른 이 일은 하나님을 힘입어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 가족 임의로 말한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는 대신에 또 어른들이 갖는 교활한 생각이나 아첨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영혼을 섬길 뿐만 아니라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보며 자신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여타의 여력을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나눠주는 그 사랑을 갖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는 그런 사랑을 오랜 시간 일하면서 이게 잠을 자지 못하면서 희생적인 헌신을 했다는 것을 뒤에 9절 이하에 10절에 뒤로 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 믿는 자들을 세웠던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복음에 의한 역사 속에 영혼을 향한 이 따뜻한 돌봄과 따뜻한 사랑 또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리더들이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가족을 섬기든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든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저를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복음에 의한 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실로 구원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세워지는 데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런 수고와 섬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냥 겉모양으로 그냥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생명력 있는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일치된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분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치된 연결된 모습과 상태를 갖고 구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교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 중에는 역량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조직과 이런 그런 걸 사람들을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종교적 만족이라는 것이 있으면 기독교라는 용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사람의 감동을 주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것 이런 좋은 얘기들 또 축복과 구원과 복됨과 죽음 이후에까지 너무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조직적으로 교회를 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들었는데 듣고 그런 사람들로 움직여서 교회가 움직이는데도 책임감과 일반적인 정도의 그런 조직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힘입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갖는 이런 것이 없는 그래서 그런 생명력을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의한 이런 생명력 있는 역사를 어떤 한 영혼에게서 보고 또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은 우리들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그걸 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말한 이런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해야 돼요. 우리도. 특히 저 같은 목사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 목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이 부분. 저 같은 목회자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리더들과 저 같은 목사, 저 죄를 위해서 디율 사역자들이든 모든 후임들이든 이 사람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사실 이와 같은 유머 같은 사랑으로 이런 진실함으로 사역을 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역사를 보고 싶으면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데서 거기서 진정한 역사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과 매치된 모습을 가져. 하나님은 진실해. 내가 진실한 너희도 진실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우리 도덕적 성품이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도덕적 성품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라. 내가 진실하면 너희 진실하라. 이제 거기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매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그런 진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유모 같은 사랑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복음만 줄 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까지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만 말하고요. 응? 이 선생 같은 거예요. 말만 전해주지 아비 같은 모습 우리가 결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심지어 이제 예수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이든 여기는 믿게 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 것도 포함되거든요. 현재 시절이니까 지금 이거 대선생님과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이미 성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처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내 형제같이 이렇다고 하니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서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할 때, 성경 공부든 겜트든 어디든 같이 뭔가 나눌 때 뭐 남편에게 말하든 아내에게 말하든 또 가족에게 말할 때 복음을 말하지만 이 진리를 말하지만 거기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유머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과 사랑이 같이 묻어 보여야 되는 거죠. 같이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수혜를 우리가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세운 통로를 통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유머 같은 사랑을 함께 드러내셔야 됩니다. 멈추지 마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누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누군가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유머 같은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을 같이 봐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교회 오면 당연히 복음 얘기하죠. 성경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죠.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만 얘기하면서 그것만 높아지고 거기만 지식만 많으면 우리 교회는 나중에 더 무서운 교회가 되는 거죠. 진리는 사람 치기 바쁜 겁니다. 정죄하기 바쁜, 너 틀렸어, 뭐 했다고 이것만 하기 바쁜 겁니다. 아니에요. 진리는 유머 같은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머 같은 사랑이죠. 어머니 같은 사랑이죠.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그게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나 누구든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유모 같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결국은 그들도 회심하게 되고 나중에 그들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연이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